이 시간 봉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니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 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비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명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에 양면 이쪽 저쪽에 글귀가 있으니 이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모세가 이르되 이는 승전가도 아니요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하고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을 보고 크게 놓아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놓아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제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제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하며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함에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들을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여호와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 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었사오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음이더라. 아멘. 설계를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마음을 기울이고 우리가 주의를 집중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옵소서. 저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저희를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하옵시고 깨달게 하옵시고 삶에 적용케 하여 주실 때에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저희를 거룩함으로 정결함으로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누리게 하시고 늘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임재를 경험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연약한 자가 단에 섰사오나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간절하게 간구합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진리만을 선포하도록 도와주시고 오늘도 말씀을 듣는 청중들의 마음과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출애굽기 32장에서 34장까지는 전체 출애굽기 후반부에 있어서 일종의 삽입 부분에 해당됩니다. 우리는 출애굽기가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누어진다는 그 사실을 이미 생각해 보았습니다. 1장에서 18장까지가 전반부고 19장부터 40장까지가 후반부인데 이 후반부에 해당되는 그 내용 가운데 32장, 3장, 4장은 중간에 이렇게 삽입된 그러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서 34장은 어떤 내용을 다루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체결한 그 시내산 언약, 이 모세 언약이 파괴되고 다시 회복되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랍비들도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황금 송아지 우상을 섬긴 이 일이 아담과 하와 이후에 가장 큰 죄라고 주장할 만큼 이 죄는 심각하고 큰 죄임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과 또 성막에 대한 그 계시를 보여주시는 그 과정에 이 32장에서 34장에 언약이 깨어질 그 위기와 또 어떻게 그 언약이 다시 회복되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 국가적인 위기 앞에 놓여있게 된 것입니다. 큰 죄를 범하여서 역사 이래 가장 큰 죄를 범하였다고 할 만큼 큰 죄를 범하여서 나라가 위기 앞에 처해 있을 때 모세는 목숨을 건 절박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시며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다시 선포하시는데요. 출애굽기 34장 7절과 또 10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부터 7절 그리고 10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4대까지 보응하리라.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으신 그 언약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의 죄로 깨트려질 그 위기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모세의 목숨을 건 기도를 응답하셨고 그 기도에 반응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스라엘에게 그 은혜의 얼굴을 비추어 주셨고 다시 그 언약을 회복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출애굽기 32장을 목숨을 건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여러분들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이스라엘의 범죄가 무엇인가 어떤 것인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범죄는 하나님의 언약에 치명적인 위협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범죄는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리는 치명적인 위협이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가 있었던 그 기간 동안에 그 산 아래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인내가 부족하였습니다. 오래 기다리지 못하고 우상을 만들어 숭배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성도의 삶에 있어서 인내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는 출애굽기 32장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어떠한 측면에서 믿음이라는 것은 인내하는 것입니다.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 그것이 믿음에 대한 한 훌륭한 정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32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일을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모세가 40일 동안 산에 올라가서 있었는데 꼭 40일이라는 그 기간이 필요했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셨다면 아마 한두 시간 안에도 그 모든 것을 끝마치실 수 있으신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40일이라고 하는 그 기간 동안에 모세를 만나셨고 모세에게 하나님의 계시를 알게 해주셨는데요. 이 영광스러운 순간에 모세는 산 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또 하나님의 임재를 충만하게 누리고 있었는데 산 아래서는 백성들이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우상 숭배에 빠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러분 우상 숭배가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우리에게 밝혀줍니다. 우상 숭배의 죄악은 지극히 이기적인 목적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자기들을 위하여.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의 시작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진정한 예배는 절대 주권자이신 창조주이신 구속자이신 하나님을 높이고 그분께 온전한 영광을 돌리려는 하나님 중심에서 시작된다면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위하여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만족과 자기의 이름과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어떤 일을 행할 때 그것이 우상 숭배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1절에도 우리를 위하여 또 8절에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이 백성이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31절에도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이 우상을 만들었다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서 진노하셨고 이 사실을 모세에게 알리셨습니다. 32장 8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내가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들을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하나님은 이 사실로 인하여서 크게 진노하셨고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우리는 이 10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을 다 진멸하고 이제 모세의 씨로부터 새로운 민족을 시작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 황당한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의 죄에 빠졌다는 소식을 듣고 급하게 산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눈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앞에서 뛰놀며 그것을 섬기는 것을 직접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크게 노하여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십계명 돌판을 던져 깨트립니다. 여러분 이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돌판을 깨트린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언약, 그 약속이 깨트려졌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행동인 것이죠. 마치 우리가 누군가와 이렇게 계약을 맺을 때 계약서라는 걸 쓰지 않습니까? 계약을 해서 서로가 이제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틀어져서 매우 진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사자 앞에서 계약서를 찢어버리는 것입니다. 이제 모든 약속은 다 끝났다. 그것은 단순히 종이를 찢는 것이 아니라 계약서를 찢는다는 것은 모든 관계를 다 끊어버리겠다라고 하는 상징적인 행동인 것처럼 모세가 돌판을 깨트렸다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 깨트려질 위기 가운데 있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여러분 죄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치명적인 위협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는 치명적인 위협이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죄 용서함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러나 죄 용서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이후에 마음껏 죄를 지어도 좋다고 하는 죄에 대한 면책 특권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죄의 진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인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죄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품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신데 죄는 그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불의한 것이고 불법인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과 긍휼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인데 죄는 무자비한 것이고 사랑이 메말라 버린 것이 죄입니다. 죄는 신실하신 하나님, 항상 그 약속을 변치 아니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죄라고 하는 것은 신실치 못한 것입니다. 또한 선하신 하나님 앞에 죄는 악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고 죄를 혐오하시는 것입니다. 죄는 어느 측면에서 바라보아도 흠모할 만한, 사랑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죄는 불의한 것이고, 무법한 것이고, 무자비한 것이고, 사랑이 메말라버린 것이고, 신실치 못한 것이고, 충성치 못한 것이고, 악한 것입니다. 네, 죄 용서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악 가운데 거한다? 그래도 아무 문제가 없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죄의 진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단순히 죄의 심판 때문에 죄를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도 자신의 의로운 행위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죄를 피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죄의 심판이 두렵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알기 때문에 죄를 피하고 죄를 멀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출애굽기는 하나님의 구속이 1장에서부터 18장까지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19장부터 하나님과 언약을 맺지 않습니까? 은혜의 언약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율법을 통해서 또 계명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구원을 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건져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언약을 맺으신 것이죠. 그 이후에 이제 죄의 문제가 있었는데 이것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얼마나 치명적인 위협이 되는가를 우리는 온전하게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7절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에게 너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진노하고 계시는지를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데요. 제가 7절 말씀 32장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 너의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지 않아. 네 백성이라고. 모세 너의 백성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33장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이 설교가 한 34장까지 이렇게 같이 그 범위가 되는데요. 33장 3절을 보시면요.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른 땅에 이르게 하거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라. 함께 가시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왜 하나님이 동행하시지 않으시는가를 그 다음 절이 말씀하고 있는데요. 너희는 목이 고전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십계명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지속적으로 교육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죄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가신다면 축복은 고사하고 그들을 진멸할까 해서 내가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비극적인 위기 앞에서 백성들의 회개를 촉구합니다. 25절에 보면 백성들이 방자하다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영어 성경에 보면 out of control이라고 그렇게 잘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통제가 되지 않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이 금송아지 우상 숭배가 얼마나 이방의 타락한 종교 행사를 답습했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방의 그 종교 행사는 그 종교 행사하는 그 가운데서 성적인 타락과 방종을 일삼는 것이었는데 28절에 보시면요. 25절에 보시면요.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이 조롱거리가 되었다는 말씀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스라엘이 가나안과는 다르다고, 애굽과는 다르다고, 하나님이 구별하셨다고, 하나님이 택하셨다고 했던 그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방 종교에서 행하는 동일한 타락과 방종 가운데 떨어지게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회개의 촉구를 끝까지 거부한 백성들을 모세는 레위인들을 통해서 3,000명가량 처단합니다. 이들은 끝까지 회개하기를 거부한 사람들이고 백성들을 선동해서 타락으로 이끌어갔던 자들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지금 역사 이래 가장 큰 위기 앞에 서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깨트려지고 하나님은 더 이상 이들은 나의 백성이 아니라고 모세 너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며 내가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본문을 통해서 이제 두 번째로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요. 위기 앞에 모세는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기도합니다. 이 위기 앞에 모세는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30절과 32절을 제가 30절에 3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돌아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고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하나님 앞에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들은 나의 백성이 아니라 이들은 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께 다시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애굽에서부터 시내산까지 애굽의 전능하신 능력을 베푸셔서 그들이 430년 동안 종로로 타던 그 속박에서 이스라엘을 해방케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열 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홍해 앞에서 절대 절명의 위기 앞에 처했을 때 홍해를 가르셔서 마른 땅으로 그 백성들이 건너게 하셨던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은혜는 거기서 끝마치지 않았습니다. 광야에서 그들을 인도하셨고 그들의 필요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만나를 내리셔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고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하심으로 마시게 하셨습니다. 낮에 더위에서 또 밤에 추위에서 지켜주시기 위해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허락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정성과 사랑을 나타내 보이신 하나님의 백성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건져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일까? 하나님 이들을 진멸하시면 열방 가운데 모든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열방 가운데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그것을 우리는 주기도문이라고 합니다. 주기도문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먼저 구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모세의 이 기도는 주기도문에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하는 그 기도와 일맥상통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또한 모세는 자신의 어떤 의로움을 근거로 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을 기억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을 해주셨는데 그들이 남다른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또 그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만한 선행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과 약속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들과 약속을 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그 약속을 해 주셨는데 1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하나님께서 이미 선조들에게 하신 그 은혜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지금 범죄함 가운데 하나님 앞에 크게 죄를 범한 이 백성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4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참으로 비천한 자들에게 얼마나 큰 특권을 허락해 주셨는지를 발견해야 합니다. 모세 한 사람의 기도가 국가적인 위기 앞에서 국가가 멸망을 당할 만한 그런 위기 앞에서 하나님이 너무 진노하셨어. 내가 이 백성을 진멸하리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한 사람의 기도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이 기도가 하나님의 은혜 언약을 근거해서 드리는 이 기도가 얼마나 놀라운 결실들을 맺고 있는지를 우리는 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뉴스가 온통 좀 어두운 뉴스들이라서 좀 마음이 좀 어두운데 가끔씩 보면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그런 뉴스들이 있잖아요. 한 정치인이 의사인 정치인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곳에 가서 땀이 흠뻑 젖도록 봉사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들이 박수를 치잖아요. 할 수 있는데 안 하고 있다면 얼마나 비난받아야 합니까? 할 수 있으니까. 뭐 저와 같은 뭐 여러분들 같은 뭐 의료 어떤 기술이 없는 사람들은 할 수 없지만 할 수 있다면 그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위기 때 얼마나 위대한 일들을 할 수 있는가를 우리는 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특권을 우리가 얼마나 부지런히 사용해야 하는가를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모세가 자기의 생명을 걸고 다시 31절에서 32절 기도하는데요. 14절에서 말씀하신 것은 뜻을 돌이키시고 그들에게 진노를 내리시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것이지 다시 관계를 회복하신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단순히 심판을 내리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이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1절과 32절에 모세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데요. 이것은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백성들 간의 그 관계를 예전으로 회복해 주시기를 위한 기도입니다. 31절과 32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이 백성이 자기들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런데 이제 그들의 죄를 사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한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자기의 목숨을 걸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큰 죄라고 영어성경은 Great Sin이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성경을 보면 이 단어가 몇 번 반복이 돼요. 이 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 모세는 잘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일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과 관계를 끊으시기로 작정하셨다면 하나님 그 진노를 나에게 내리시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기도인 것입니다. 나에게 그 진노를 내리시고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고 나의 이름을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지워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을 우리와 같은 사람이 기도한다는 것은 참 놀랍지 않습니까? 자신의 그 영생을 하나님 앞에 받은 그 영생을 취소시키시고 대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근데 여러분,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여겨지, 어떻게 대우를 받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1절에도 그렇고 또 제가 정확한 그 절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1절에 보면요. 이 사람 모세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얘기하고 있어요. This man 모세. 모세를 지극히 그 비하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This man 모세. 이 사람 모세. 이 사람 모세는 어떻게 됐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이제 우리를 위해서 금송아지 신상을 만들어서 섬겨야 하겠다. 이렇게 모세를 멸시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모세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의 이 기도를 받지는 않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직 자신의 생명을 백성들의 죄 용서함을 위해서 드릴 수 있는 그 자격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는 없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누가 우리와 같이 연약한 인간이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줄 수 있습니까? 에스겔 14장 14절과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은 자녀도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겠고 그 땅은 황무하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가장 경건했던 그 의인들, 욥과 같은 의인들, 다니엘과 같은 의인들, 노아와 같은 의인이 내 앞에 선다 할지라도 그들은 자기들의 의로움으로 자기들의 목숨만을 건질 뿐 자기의 자녀조차도 구원할 수 없는 존재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모세의 마음은 알겠지만 모세가 어떻게 이를 감당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직 그 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 되신 그리스도만이 그 일을 감당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유일하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백성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범죄할 때마다 그 앞에 나아가면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사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런 자격도 없고 그런 능력도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기의 죄를 범하면 내가 그 사람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리라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나그네 인생길을 걸어갑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악을 범하며 허물 가운데 살아가고 실수와 실패들이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이 그것이 가능한 것이 누구 때문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인식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이 사람 모세라고 하찮게 여기지만 그러나 모세는 그 백성들을 위해서 생명을 걸고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이 진노를 변하게 하셔서 중단하셨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고 선한 삶을 살기 때문에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신실하신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의 능력을 힘입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인식하며 깨달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그리스도의 중보가 얼마나 우리에게 놀라운 변화들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시는지 우리는 그것을 인식하며 살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제 언약을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의 그 언약을 다시 회복시키시는데요.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의 용서함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읽어봤지만 다시 출애굽기 34장 5절과 6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 이름을 선포하실 때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나님이 그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의 선물인지를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따라서 우리를 다루지 아니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를 또 용서해 주시는 이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그 관계를 회복하시는데요. 34장 1절에 보시면요. 언약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시겠다는 상징적인 그 사인을 주시는데요. 이스라엘이 범죄하였을 때 돌판이 깨진 것이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가 깨뜨려진 것을 상징한다면 34장 1절에선 새로운 돌판을 가지고 나에게로 올라오면 내가 그 판에 다시 계명을 써서 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34장 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라. 하나님이 다시 관계를 회복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시 하나님의 심판을 면제시켜 주시는 것은 온전한 해결책이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회복되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위기 가운데 빠졌지만은 모세의 목숨을 건 생명을 건 그 기도를 하나님 들으셨고 비록 그가 자격도 안 되고 능력도 안 되지만 하나님은 모세의 마음을 읽으셨고 그의 기도에 반응하셨고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언약 관계를 회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과의 동행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범죄하였을 때 이스라엘은 너의 백성 모세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셨고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고 말씀하셨는데 33장 14절과 17절에 보면요. 다시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니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여러분 이 마지막 하나님과의 동행하심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는 가장 최고의 축복입니다. 33장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가리라고 말씀하시며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만약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과 동행하지 않으신다면 모세는 결코 그 기도를 쉬지 않을 것을 하나님이 아신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쉼을 줄 것이라. I'll give you rest. 너에게 쉼을 줄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너의 마음의 그 간절함을 내가 들었고 네가 원하는 네가 간절하게 사모하는 그 기도대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단순히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구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주시고 선물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좋은 것들만을 구하고 그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모세는 모든 축복들을 다 주셔서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가시지 않는다면 그 모든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쉼 없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간구대로 그 백성에게 다시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기로 하신 것입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국가적인 위기, 전 세계적인 위기 앞에 처해 있습니다. 이때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세와 같이 목숨을 걸고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한 사람의 중보기도가 얼마나 놀라운 변화를 가져오는지를 우리는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발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 특권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주신 것입니다. 의사들만이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것처럼 이 절박한 위기의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행할 수 있는 위대한 일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어나십시오. 여러분 깨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자비와 긍휼을 베푸실 때에 성도들의 기도를 사용하신다는 것을 보십시오. 성도들의 기도가 없으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모범을 따라서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과 긍휼을 의지하며 기도하십시오.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근거하여서 기도하십시오. 다시 하나님의 얼굴빛을 우리를 향하여서 비춰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허물과 죄악들을 회개하며 겸손함으로 기도하십시오. 제가 열왕기상 8장 말씀을 읽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할 때 하나님 앞에 드린 솔로몬의 기도입니다. 열왕기상 8장 37절에서 47까지를 제가 읽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만일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을 깨달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가 건강하여서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베푸신 축복인 것을 생각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주님의 은혜로 구원하신 이후에도 죄가 얼마나 우리와 하나님과의 그 관계 가운데서 치명적인 위협이 되는 것을 보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죄를 슬퍼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또한 위기 앞에 섰을 때마다 어려움 앞에 섰을 때마다 우리가 누구를 향하여서 나아가야 하는지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친히 선포하시기를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하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선포하셨사오니 그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 우리 또한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그 사명과 책임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위기가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하고 형통할 때는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없는 사람들이 이 위기 앞에서 이 재앙 앞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이 있거든 하나님 밝히 깨닫게 하실 때에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겸비함으로 나아가 새로운 사람들이 되는 은혜의 역사가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을 이 땅에 다시 한번 허락해 주실 때에 하나님 우리가 마음껏 예비하며 그렇게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서 한동안 지나게 될 사랑하는 학생들 신앙을 지켜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영육간의 모든 필요들을 공급하여 주셔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반가이 맞이할 때까지 하나님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